안녕하세요. 컴퓨터에 의해 기말 대비 학습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호스트고요. 옆에는 개념을 콕콕 짚어주실 전문가 선생님이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험 범위 중에서 5강 보조기억 장치, 6강 소프트웨어와 정보 시스템, 7강 데이터베이스, 8강 정보통신 기술과 사회, 이렇게 4개 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암기 나열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같이 짚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5강 보조기억장치부터 가볼까요? 그런데 선생님, 메모리도 여러 종류잖아요. 왜 이걸 굳이 여러 층으로 쌓아서 쓰는 거예요?
핵심은 균형입니다. CPU에 가까운 빠른 기억 장치는 비싸고 용량이 작아요. 반대로 보조 기억 장치는 느리지만 싸고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빠르고 작은 것을 위해 느리고 큰 것을 아래에 층층이 쌓는데 이걸 기억 장치 계층 구조라고 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계층 구조의 목적은 성능과 비용과 용량의 균형이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고속 메모리만으로 구성해서 성능을 최대로 한다. 이런 보기는 틀린 거예요. 균형이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자주 쓰는 일부만 위에 올려둔다는 게 가능한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바로 지역성 원리예요. 프로그램은 전체를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일부분만 집중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자주 쓰는 일부만 위쪽 빠른 것에 올려두면 적은 비용으로도 빠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조기억장치가 필요한 이유도 정리가 되겠네요. 선생님, 그세 가지가 뭐였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용량. 둘째, 비휘발성. 즉,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보존된다는 것. 셋째, 지역성을 활용한 주기억장치 효율이에요. 이세 가지 묶음이 빈출이니 꼭 챙기세요.
기억장치 계층은 속도 순서로 어떻게 되나요?
빠른 순서대로 레지스터, 캐시, 주기억장치, 그리고 보조기억장치입니다. 위로 갈수록 빠르고 비싸고 작고 아래로 갈수록 느리고 싸고 커요. 이 순서를 통째로 외워두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럼 보조기억장치 매체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테이프, 디스크 이런 거요?
접근 방식으로 갈립니다. 자기 테이프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야 해요. 이걸 순차 접근이라고 합니다. 반면 디스크는 원하는 위치로 바로 갈수 있어요. 이걸 직접 접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테이프는 빠른 처리에는 못 쓰고 주로 백업용입니다.
하드디스크 구조도 자주 나온다고 들었어요. 트랙, 섹터, 실린더 이런 용어요?
트랙은 디스크 위의 동심원이고요. 섹터는 데이터를 읽고 쓰는 최소 단위예요. 실린더는 여러 디스크에서 같은 반경에 있는 트랙들을 묶은 거고요. 그리고 꼭 기억할 게 디스크의 회전 속도가 접근 속도와 직결됩니다.
회전이 빨라야 데이터에 빨리 닿는다는 거네요. 그럼 가장 헷갈리는 SSD로 가볼까요? 요즘 컴퓨터는 다 이거 쓰잖아요.
SSD는 반도체 메모리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인데 자기 디스크랑 같은 인터페이스를 쓰지만 안은 완전히 다르죠. 장점은 빠르고 전력 소모가 적고 기계적인 움직임이 없어서 충격에 강합니다.
그럼 단점은요? 여기서 시험 함정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SSD는 기록과 삭제 횟수가 한정돼 있어서 수명이 비교적 짧아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SSD는 수명이 길다, 이렇게 적어놓고 장점이라고 속이는 보기가 나옵니다. 이건 오답이에요.
수명이 짧은 게 단점인데 길다고 하면 함정이다. 꼭 기억해야겠네요. 가격도 비싸죠?
맞아요. 가격이 비싸고 읽기와 쓰기 속도 차이도 큽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 SSD의 장점을 고르라고 하면 전력 소모가 적다, 이게 정답이에요. 수명이 길다, 가격이 싸다, 이런 건다 오답입니다.
정리하면 SSD는 빠르고 저전력의 충격에 강하지만 수명 짧고 비싸다. 그리고 디스크 여러 개를 묶는 기술도 있죠? 레이드요.
네, 레이드입니다.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하나의 논리적 단위로 묶어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요. 목적은 두 가지, 신뢰성을 높이거나 입출력 성능을 높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호스팅 서비스도 짚어주세요. 클라우드 저장소 같은 거죠?
맞아요.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클라우드 저장 장치를 쓰는 서비스예요. 핵심은 저장 장치가 내 사무실이 아니라 인터넷 너머에 있다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5강은 여기까지요. 핵심은 계층 구조는 균형, 지역성, 그리고 SSD 수명 함정. 이제 6강 소프트웨어와 정보 시스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드웨어를 굴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쓰는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운영체제, 언어 번역기, 유틸리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서 편집이나 사진 편집은 응용 소프트웨어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쪽이군요.
정확합니다. 시험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고르라고 하면 컴퓨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는 정확히 뭐라는 거예요?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켜져 있는 내내 돌면서 네 가지를 관리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관리, 자원 관리, 파일 관리,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이에요. 유틸리티나 MIS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실행과 자원과 인터페이스를 통합 관리하는 건 오직 운영 체제뿐입니다.
컴퓨터를 켜면 부팅이 되잖아요. 그 과정도 시험에 나온다면서요?
네, 순서가 중요해요. 롬에 들어있는 바이오스가 먼저 동작하고 포스트라는 자가 진단을 거친 다음 운영 체제를 램에 올려서 실행을 시작합니다. 롬에서 시작해서 운영체제를 램에 적재한다. 이 흐름을 기억하세요.
이제 언어 번역기네요. 사람 언어랑 컴퓨터 언어가 다르니까 번역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쓰는 고급 언어는 CPU가 바로 못 읽어요. 그래서 번역기가 필요한데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가 대비됩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한 번에 정리해주세요.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전체를 한 번에 통째 번역합니다. 미리 다 번역해두니까 실행이 빨라요. 반면 인터프리터는 한 문장씩 해석하면서 바로 실행합니다. 즉시 실행되지만 상대적으로 느리죠. 전체 번역은 컴파일러, 한 줄씩은 인터프리터. 이렇게 기억하세요. 언어에도 세대가 있고 알고리즘 정의도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언어 세대는 1세대 기계어, 2세대 어셈블리어, 3세대 C나 자바 같은 고급 언어, 4세대 초고급 언어로 갈수록 사람 언어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알고리즘은 유한한 개수의 잘 정의된 명령으로 표현된 처리 절차입니다. 유한하다, 명확하다, 절차다. 이 셋이 핵심이에요.
이제 사용권으로 가볼게요. 쉐어웨어, 자유 소프트웨어, 이거들 헷갈려요.
쉐어웨어부터요. 쉐어웨어는 판매용 사유 소프트웨어인데 일정 기간이나 제한된 기능만 무료로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어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틀립니다. 사유 소프트웨어라는 점이 함정이에요.
그럼 자유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리처드 스톨먼이 시작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GNU와 GPL이 대표적이죠. 핵심은 네 가지 자유, 사용하고, 분석하고, 수정하고, 재배포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픈소스의 뿌리예요.
여기도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유 소프트웨어는 사용권 자체가 없다, 이런 보기요.
정확합니다. 그건 오답이에요. 자유 소프트웨어도 사용권은 있습니다. GPL, BSD, 아파치 사용권처럼요. 다만 그 사용권이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뿐이죠. 대표적인 오픈소스 운영체제가 리눅스인데 리누스 토발즈가 1991년에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정보 시스템도 짚어주세요. 특히 ERP요.
정보 시스템에는 거래 처리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그리고 ERP, CRM, SCM 같은 게 있어요. 이 중 ERP는 생산, 판매, 자재, 인사, 회계 같은 기업 전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입니다. 키워드는 전사적 통합이에요.
정리하면 시스템과 응용 구분, 운영체제 내 역할, 컴파일러는 전체, 인터프레이터는 한 줄, 쉐어웨어는 사유 소프트웨어, ERP는 전사 통합. 그럼 7강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아야 해요. 옛날엔 데이터를 파일 단위로 따로따로 관리했거든요.
파일 단위로 관리하면 뭐가 문제였는데요?
세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첫째, 같은 데이터가 여기저기 중복돼요. 둘째, 판군데만 고치고 다른 데를 안 고치면 값이 안 맞는 모순이 생깁니다. 셋째, 데이터가 특정 프로그램에 종속돼요. 이 종속성, 중복, 모순이 핵심 빈출입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를 풀려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은 게 데이터베이스군요. 그럼 DBMS는 뭐예요?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중요한 건 사용자가 데이터에 직접 손대지 못하고 반드시 DBMS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중재자라고 불러요.
DBMS가 하는 일이 세 가지로 나뉜다면서요?
네, 정의, 조작, 제어입니다. 구조를 정의하는 언어가 DDL이고요. 데이터를 삽입, 검색, 수정, 삭제하는 언어가 DML이에요. 그리고 무결성과 보안, 병행 처리를 제어합니다.
DDL은 정의, DML은 조작. 헷갈리기 쉬운데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DDL은 설계도를 만드는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DML은 실제 데이터를 만작거리는 조작이고요. 삽입, 검색, 수정, 삭제는 모두 DML이에요. 참고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은 DBA라고 하는데 DBMS는 소프트웨어, DBA는 사람이라는 점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3단계 스키마 차례인데요. 왜 굳이 3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한마디로 독립성 때문이에요. 스키마는 데이터의 구조와 제약 조건을 적은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외부, 개념, 내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외부, 개념, 내부 각각 누구 입장이에요?
외부 스키마는 개별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 입장이고요. 개념 스키마는 조직 전체 입장에서 본 통합 구조예요. 내부 스키마는 저장 장치 입장, 즉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되는가입니다. 사용자, 조직 전체, 물리 이 순서로 외우세요.
그럼 이걸 세 단계로 나누면 왜 독립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부 스키마, 즉 저장 구조를 바꿔도 사용자가 보는 외부 스키마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저장 방식이 바뀌어도 응용 프로그램이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이걸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장점은 중복이 줄고 독립성이 보장되고 일관성이 유지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시스템 비용이 비싸고 구조가 복잡하고 한 곳에 모았으니 장애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웨어하우스도 시험에 나온다고요?
네, 웨어하우스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려고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뽑아 모아둔 거예요. 특성이 네 가지인데 주제별로 구성되고 통합되고 시점별 시계열 데이터를 담고 그리고 갱신이 안 되는 읽기 전용입니다.
읽기 전용이 포인트군요. 거래마다 시시각각 갱신된다. 이런 보기는 틀린 거죠?
정확합니다. 그건 일반 운영 데이터베이스 얘기예요. 웨어하우스는 분석용이라 갱신하지 않고 읽기만 합니다. 이걸 비휘발성이라고도 표현해요.
정리하면 파일의 세 문제는 종속, 중복, 모순. DBMS는 중재자. DBL은 정의, DML은 조작. 스키마는 외부, 개념, 내부. 웨어하우스는 읽기 전용. 그럼 마지막 8강으로 가겠습니다.
8강은 정보통신기술과 우리 사회예요. 출발점은 엘빈 토플러입니다. 토플러는 인류의 변화를 물결로 봤어요.
물결요? 어떤 물결들이죠?
첫 번째 물결이 농업혁명, 두 번째가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 번째 물결이 정보혁명입니다. 그래서 제3의 물결이라고 하면 토플러의 정보혁명을 가리켜요. 빈츄린이 토플러와 제3의 물결을 묶어서 기억하세요.
그 정보혁명으로 만들어진 사회가 정보사회인 거고요. 정보사회를 굴리는 기술이 ICT죠?
맞아요. 정보사회는 정보의 생산과 분배와 활용이 핵심인 사회고 그 주된 동인이 바로 정보통신기술, ICT입니다. 시험에 빈칸으로 자주 나와요. 정보사회의 동인은 정보통신기술이다. 이렇게요. ICT가 정보기술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ICT는 정보기술을 더 넓혀 통신을 강조한 개념이에요. 특징이 세 가지인데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고 다른 첨단 기술과 융합하고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융합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참고로 발전 정도를 재는 지수는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발표합니다. 이제 핵심인 활용 분야로 가볼게요. 7개 분야가 있다고 했는데 시험은 분야랑 사례 연결을 묻는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일곱 분야는 정치,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의료, 스포츠입니다. 각 분야마다 대표 사례를 짝지어 기약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씩 짚어주세요. 먼저 정치는요? 정치 분야의 대표 사례는 빅데이터 선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재선 때 빅데이터 분석으로 개인별 맞춤형 마이크로 타겟팅 전략을 썼다는 게 유명한 사례입니다. 연습 문제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빈칸에 들어갈 답이 빅데이터였죠. 오바마 재선, 마이크로 타겟팅, 빅데이터. 세트로 외워야겠네요. 경제 분야는요? 경제, 특히 금융 분야의 대표는 핀테크예요.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를 합친 말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금융과 만난 거죠. 여기서 함정 하나 짚자면 GIS, 그러니까 지리정보 시스템은 금융 분야와는 거리가 멀죠? 잘 짚으셨어요. 연습 문제에서 금융 분야 응용과 무관한 걸 고르라고 하면 GIS가 정답이에요. 핀테크, MIS, DSS는 기업이나 금융과 관련 있지만 GIS는 지리 정보라 결이 다릅니다. 교육 분야는 우리 방송 대생한테 친숙하죠. 이러닝이요. 의료랑 스포츠도 마무리로 짚어주세요. 교육은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를 듣고 맞춤형 학습을 하는 이러닝입니다. 의료 분야는 건강을 관리하는 e-health 또는 u-health라고 해요. 스포츠는 축구 골라인 판독 같은 사물 인터넷 기술이 대표 사례죠. 분야와 사례를 한 쌍씩 묶어두면 연결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알찼습니다. 그럼 오늘 4개 강을 핵심 3줄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첫째, 5강과 6강. 기억장치 계층은 비용과 성능의 균형이고 SSD는 수명이 짧다는 게 함정, 소프트웨어는 시스템과 응용으로 나뉘고 컴파일러는 전체,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번역합니다. 둘째, 7강. 파일 관리의 세 문제는 종속과 중복과 모순이고 이걸 푸는 게 DBMS이며 3단계 스키마는 외부와 개념과 내부로 나뉘어 데이터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셋째, 8강.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 정보혁명이고 정보사회의 동인은 정보통신기술 ICT이며 7분야 중 정치는 빅데이터, 경제는 핀테크, 교육은 이러닝을 사례로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함정 포인트만 다시 떠올리면서 정리하시면 분명히 점수로 이어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